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최근까지 증평 언약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프랑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12월 27일 날 출국하는 김현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른 시편 찬송은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같이 불렀으면 하는 찬송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찬송은 저희 교회가 항상 봉헌송을 할 때 드리던 찬송입니다. 거기 보면 성도는 존귀한 자라 또 내게 주신 기업은 아름답도다 이런 고백이 제가 증평에서 있을 때 그곳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고 또 성도들과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찬송을 항상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 찬송을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올해 5월에 선교지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받는 어간에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 중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고 이 시국에 여러분이라면 선교지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날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저에게 똑같이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여러분 울면서 제가 두 손을 들었는데 제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선교지에 나갈 수 있겠냐고 했던 그 도전이 참 어리석었고 정말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가겠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에서의 마지막 설교하는 시간에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은 그런 또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비유 앞에 문맥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죠. 들어가실 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왕의 행차로 들어갔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의 또 사람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환호성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뿐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 겉으로는 이게 분노를 드러내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사리를 가지고 예수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그런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도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권위로 너가 가진 권세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 싸움을 한다는 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구약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진 그 권위의 기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루고자 하신 선하신 뜻에서 많이 벗어나고 완전히 왜곡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주의화된 그런 권위죠. 천년 동안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잘못된 의의 기반을 가진 율법의 기반을 가진 천년 동안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이런 시행규칙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구약의 권위를 가진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잘못된 권위의 그 오래되고 견고한 천년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성전상을 뒤엎은 그 일을 하실 때 그 권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이런 비유로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습관과 가치관과 오래 굳어져 있는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람이 변합니까? 그 말에 어떤 감성적인 변화가 있어서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그 인격이, 그 사람이 가진 삶의 기반이 하나님께로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담으시는데 비유가 가진 확장성과 상징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8편을 보면 비유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인데 사실 그 시편 78편을 읽어보시면 그건 구약 역사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평불만하고 거스리고 또 그들이 또 건져내고 계속 이런 반복을 통해서 다윗을 두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역사거든요. 서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비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비유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의 잘못된 권위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는 그런 확장성이 더 이게 드러납니다. 고무줄처럼 시간과 공간이 확대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면 포도원은 구약이고 교회일 수 있죠. 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 뭘 생각하죠? 부활을 생각하죠. 그리고 최후로 아들을 보냈다. 종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예정,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보내실까에 대한 마음, 아들이 받아야 될 고난, 아들의 죽음, 죽음 위에 부활까지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 비유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성경 전체가 우러나오는 깊은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장성이 바로 비유가 가진 매력이고 굉장한 힘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했다, 이것이 아니라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가지는 상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천년에 공고해진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의 권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주고 갑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주었을 때 어느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 주겠습니까? 처음에는 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 어떤 농부들에게 주었을 것인데, 그러면 이 농부들이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언제 드러날까요? 세를 달라고 할 때.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드러나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에 직면할 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고 포도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고 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낼 때 서서히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에 그 내용들이 있죠. 3절에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세를 받으러 보낼 때 어떤 종을 보낼까요? 미련하고 불충스러운 종을 보내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돈의 문제는 심각하니까 당연히 주인이 보낼 때 이 종은 주인이 사랑하는 종일 것입니다. 신뢰하는 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가서 매를 심히 맞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주인은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받고 오죠. 머리가 피를 흘릴 정도의 타격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한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미 농부들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으로 변해 있었고, 이 주인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어떤 세계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 역시도, 이 종 역시도 주인이 신뢰하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한 번, 두 번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렇게 피해를 받고 온다고 하면, 그리고 그 보낸 종이 주인이 신뢰하는 종이고 주인이 아끼는 종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보내는 종 역시 그런 종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신복 중에 신복,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오른팔 같은 종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그 종이 어떻게 옵니까? 시체로 돌아오죠. 자, 이쯤 되면 주인이 이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까? 9절에 나온 것처럼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선택은 무엇이죠? 6절 작은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한 사람이 남았다. 한 사람 독생자, 남았다는 것은 소유했다. 이 주인에게 아들은 한 사람이었고 자기 유일한 아들을, 자기의 가진 전부인 아들을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반역이 분명하고 이렇게 불순종이 뻔하고 가야 아무것도 받아올 곳이 없다는 상황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 있는 곳에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한 아들, 자기에게 있는 전부인 유일한 아들을 보낼까요? 이것이 참으로 어쩌면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특별한 부름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세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사랑과 기쁨은 동격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세례를 받고 오는 아들을 향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야 잘 믿음 없는 자식이 또는 늘 방탕한 자식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꽃다발 주고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거기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그 본문 속에서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는 것인데 1장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기에서 봤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하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전능자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권한과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을 법한데 이 아들은 그런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똑같이 죄인이 되셔서 고난과 그 공생애를 다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마주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세례를 받으면서 아버지 앞에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부자고 가진 게 많아서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야, 내 거 가져다 써 했는데 아들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 거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 혼자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신 순간에 전능자의 아들이면서도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소유를 놔두고 나는 죄인처럼 죄인들이 겪는 그 고난, 외로움, 고통, 슬픔, 핍박을 다 겪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세례를 받으니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짠하면서도 기쁨이 넘친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 아들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기쁨과 사랑의 아들의 이 말이 함께 나오고 역시 9장에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나왔을 때도 그때의 대화의 주제가 죽음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논했을 때 역시 그때 사람들에게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반역이 분명한 곳에 아들을 보낼 때 뭘 쥐어서 보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지에 보낼 때 뭘 쥐어서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한국에 남겨놓고 갈 때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선교지로 간다고 할 때 뭘 주실까요? 여러분은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반역이 분명한 곳, 가면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이 죽어온 그 불안하고 위험한 곳에 아들을 보낼 때 군대를 대동시키거나 무기를 장착시키거나 다른 어떤 힘과 이런 것을 준 게 아니라 딱 하나를 준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것 외에 그가 가지고 간 것이 없어요. 그 보냄을 받은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간 것이고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도 그 사랑은 이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견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으로 주고 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것으로 아들을 보내고 가는 것이죠. 너무나 긴밀한 사랑, 가끔 삼위일체 상호간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런 사랑이, 이거는 너무나 신비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어쩌면 성도와 목사와 성도간에 그 끈끈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끈끈함을 확인하면 아버지가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가는 겁니다. 그 부름이 좋고 그 나를 믿어주는 사랑이 좋기 때문에 아무 것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순종해서 갑니다. 이 아들은 최후로 보낸 아들입니다. 최후로. 정말론적인 아들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을 때 이 아들은 최후의 아들이면 아들은 곧 아버지고 아들의 메시지는 곧 아버지의 메시지고 아들이 나타난 것은 농부들에게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들의 손을 잡는 것은 곧 아버지의 손을 잡는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아버지의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이 아들 없이는 용서도 화해도 평화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은 최후로 보낸 종말론적인 메신저 구원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낸 아들을 보내면서 하는 아버지의 말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6절 하반절에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니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물어야 되죠. 주인이 보낸 신복들, 아버지가 보낸 정말 오른팔 같은 귀한 종들을 보내서 죽고 매맞고 오고 다 반역이 분명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아들을 보내면 저 사람들이 갑자기 아들을 나를 존경한다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나 있습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존대하리라 하는 이 말이 한번 별로 이렇게 주석에 많은 설명들이 없어서 그냥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존대하리라는 말의 헬라어가 엔트라페손타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엔트로피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물질의 변화를 설명하는 말이 엔트로피지 않습니까?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불안정으로 변화되고 어떤 질서의 상황에서 무질서의 상황으로 갑니다. 우리의 몸은 늦기 마련이고 이렇게 평온한 상황은 불안해지기 마련이고 확실한 것이 불확실성으로 가는 것이 커져가는 것이 현실이고 모든 것의 어떤 일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의 상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지은 포도원은 아름다웠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무질서, 반역, 불법, 불의, 폭력이 가득한 무질서의 극치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반역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역과 불순종과 불의와 불법이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기대는 뭡니까? 존경한다는 거예요. 다시 엔트로페센터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마치 풀렸던 이 고리가 다시 감기는 거. 뭔가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되고 불법이 평화가 되고 의가 되고 정말 분열이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그 상황을 아들을 통해서 기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바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누가 봐도 최후로 아들을 보낸다 했을 때 이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이미 사단이 악한 농부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마음은 상속자니 죽이자 우리는 이 반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이 포도원을 우리 옷으로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가면 죽는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죽도록 방치한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연인가요? 필연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요? 바로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
반역을 다시 순종으로 돌이키는 이 일에는 세상에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그 멀어진 신뢰관계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엎드러지지 않으면 절대 화해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 성도들 간에 깨어진 관계. 우리는 그래서 분열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요. 헤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질서의 방향이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그 무질서와 그 깨어짐과 그 불안, 불확실히 다시 하나됨과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를 찢어야 돼요. 자기를 깨야 돼요. 그런데 이 포도원,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이 반역이 끝까지 갔을 때 이 반역을 다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돌이켜서 의와 평화와 순종과 기쁨의 포도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의 죽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희생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아들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면서 최후로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아들을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역시나 아들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에 버려졌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쓸모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할 때 이 로마서 말씀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 위하시냐?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을 보내시고 그 모든 것으로 내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아버지시죠. 그런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아들의 순종이 함께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또 아들의 순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고 어떤 신비한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요동합니다. 현재일, 코로나 상황, 또 장래일, 얼마 있으면 우리 몸도 쇠약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 불확실로 커져갈 것이고 현실은 계속 무질서로 갈 것이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로 변해갈 것입니다. 불확실은 커져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의 견고함을 말하고 믿음의 확신을 말하고 담대함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반역이 분명한 곳에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최후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의 순종,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고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도저히 이거 과연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일까? 프랑스 사회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국보다 더 못한 것이 많고 그곳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경건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세속화된 어떤 현실을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과연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그들에게 답일까? 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한 일이 제자들로 말하게 하신 것이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죽인 원수들, 예수에 대한 반감이 폐기충천에 있는 그 득실거리는 반대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용기 있게 예수를 주라고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그 일을 가능케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끼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듯 말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할 때마다 두렵고 또는 떨리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그리고 아들의 순종이 아니었다고 하면 과연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저기 완도에 있는 청산에 어느 선교사 교회를 다닐 수 있었을까?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전라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 할머니의 이모가 복음을 들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다시 복음을 품고 알 수 없는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을까? 제가 가는 그 프랑스 선교사 언어훈련원에 같이 들어가는 한 여덟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로 파송을 받지만 거기 들어오는 가정들은 세네갈, 콩고, 마다가스카르, 파소,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로 파송을 받아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저런 젊은 가정들이 거기에 와서 훈련을 하고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 먼 지역에 사역을 위해서 또 누군가들을 보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우리의 삶이란 것이 바로 이 확신에 있죠.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순종에. 성도 여러분도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순종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주를 섬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말하는 듯 외쳤지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고 순종하기에는 참 부족한 저희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이라도 그런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저희로 더 큰 믿음 가운데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의 복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자랑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며 이 복된 은혜가 많이 지역으로 우리 삶의 영역으로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